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영국 맨체스터 폭탄 테러는 테러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테러 대처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28개의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ISIL 소탕을 위한 국제연합군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ISIL 소탕을 위한 미국 주도 연합군에 나토가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늘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맨체스터 폭탄 테러 사건과 관련한 미국 언론들의 수사 기밀 보도에 우려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영국 경찰은 미국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는데 격분해 미국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영국 당국이 수사 내용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미국 관리들로부터 얻은 정보로 맨체스터 자살폭파범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 신문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테러 관련 법의학 사진들까지 보도해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정부 관리들과의 회담을 위해 오늘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왕 부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와 시리아 사태 등 여러 국제 현안들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왕 부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 중 한반도 상황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7월 초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사전 의제 조율 등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은 앞으로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군 고위 장성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군의 아미랄리 하지자데 공군사령관은 오늘 이란의 세 번째 지하 미사일 공장이 최근 완공됐다며 미사일 역량 개발을 더욱 강력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테러 지원국이자 중동의 위협이라고 규정해 고조된 긴장 상황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걸프 지역 순위파 이슬람 국가들과 이란의 숙적인 이스라엘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이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남중국해내 인공섬 부근을 항해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앞서 미 구축함 듀이호는 어제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건설한 남중국해 인공섬 미스치프 리프 주변 해역에서 이른바 항해의 자유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미국 관리들에게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국제수역에서 미군이 항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전에도 비슷한 순찰 활동을 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프리카의 극단주의 단체인 알샤바브는 어제 소말리아와 케냐에 세 건의 테러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나라 경찰과 보안 관리 등 16명이 숨졌습니다. 소말리아 관리들은 어젯밤 수도 모가디슈 인근에 차량 폭탄이 폭발해 8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케냐도 소말리아와의 접경인 동북부 지역에서 두 건의 도로변 폭탄 공격으로 보안요원 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옛 속담에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이 있죠. 무엇이든 첫째가 둘째보다 낫다는 말인데요. 이런 속담이 적용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영화계입니다. 영화계에서도 전편보다 나은 속편이 없다는 속설이 꾸준히 그 힘을 발휘하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속설을 깬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1977년 5월 25일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이래 올해로 개봉 40주년을 맞은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8편의 작품을 선보이면서 매번 본편을 뛰어넘는 큰 인기를 누려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스베이더, 요다, 오비완 케노비, 레아 공주 등 주요 배역들은 지금도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의 영화 산업을 바꾼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스타워즈 40년에 대한 쓴소리도 있습니다. 스타워즈의 성공으로 너무 많은 아류작들이 생겨났고요. 또 영화 산업이 획일화되면서 다양한 영화들이 설 자리를 잃었고 영화보다 영화 관련 상품을 파는 일이 더 주가 되어버렸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하지만 40년의 세월 동안 이 스타워즈와 함께 꿈을 꾼 세대들에게는 자신들이 살아온 시대를 추억할 수 있는 멋진 보물상자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6도 기록하고 있고요.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26일 금요일 북한은 새벽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가 예상됩니다. 자,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25도, 신의주 12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1에서 24도, 함흥 10에서 22도, 끝으로 청진은 9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크리스티 버그의 노래입니다. A Spaceman Came Traveling 함께 감상해 보시죠.
Spaceman came traveling on his ship from afar. 'Twas light years of time since his mission did start. And over a village he halted his craft. And it hung in the sky like a star. Just like a star. Shed where a mother and child were lying there on a bed. A bright light of silver shone round his head, and he had the face of an angel. And they were afraid. Then the stranger spoke. He said, "Do not fear. Come from a planet a long way from here, and I bring a message for mankind to hear." And suddenly the sweetest music filled the love for a chil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국제 현안 가운데 하나인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고 고심 중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럽 순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남중국 해상에 중국이 만든 인공섬 주변을 근접 항해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수행했고요. 이어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주에 계엄령이 선포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 이어서 유럽을 순방 중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에 이어서 유럽을 순방 중입니다. 어제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환담한 뒤에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지역 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 브뤼셀로 향하는 기내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일정을 수행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파울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에게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할지 아니면 남아있을지 여부를 아직까지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네. 자, 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뭔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세계 각국에서 산업화 이후에 공장 배기가스와 난방, 자동차 연료 사용 등으로 탄소 배출이 많아져서요. 예, 해마다 기온이 계속 높아진다는 이른바 지구온난화 문제가 국제환경 주요 현안인데요. 이 각 나라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이에 대응하자는 국제적인 약속이 바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지구 평균 상승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노력하고 2023년부터는 5년마다 각 나라의 탄소 배출 감축 실적을 점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해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 참가국 지도자들의 비준을 바탕으로 11월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죠?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이 탄소 배출이 늘어나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 파리 기후 협약을 줄곧 비판해 왔습니다. 이 기후 변화라는 개념 자체가 거짓말이고 중국이 꾸며낸 음모라고도 표현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집권 후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규제를 대폭 없애는 에너지 독립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 배출 규제를 해제했는데요. 이 중국에 이어서 탄소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이 이 관련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 세계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위기에 놓였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졌고요. 이 각국 지도자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입장을 재고하도록 설득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벨기에 도착했죠.
네, 어제 이탈리아와 교황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 브뤼셀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나토에 대해 미국에만 지나치게 비용 부담이 몰리는 반면에 이 국제적 테러 대응을 비롯한 현안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한물간 조직이라고 비판해 왔는데요. 취임 후에는 이 같은 입장을 거두고 나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이 나토 정상회의에는 어떤 의제가 올라와 있습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곧 제기해왔던 분담금 문제가 가장 큰 주제입니다. 지난 2014년 28개 나토 회원국들은 향후 10년 동안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등 5개 나라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나토 사무국 측은 테러 척결을 위한 회원국 간의 연대와 함께 방위비 증액, 이에 따른 공정한 비용 분담 문제가 이번 정상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최근 발생한 맨체스터 테러 수사 관련 정보가 최근 계속 미국 정보기관에 유출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항의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기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지도자들과 만났다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유럽연합 EU 본부를 방문해서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면담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영국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EU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도 관심사였습니다. 이에 앞서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벨기에 왕궁에서 필리프 국왕 부부를 만난 뒤에 샤를 미셀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우선순위는 테러다. 세계에는 끔찍한 처지에 놓여있지만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미셀 총리에게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는 동안에 벨기에 수도 브뤼셀 시내에서 시위도 벌어졌다고요?
네. 어제부터 벨기에 브뤼셀 시내 주요 지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 중인데요. 어제 하루 동안만 경찰 추산으로 약 9천 명의 시민이 이 반 트럼프 시위에 참가했다고 주요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성차별, 인종차별 발언 논란 등에 항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에 이 벨기에가 이슬람 신도들을 사회에 통합하는 데 실패해서 엉망이 됐다면서 이 벨기에 수도 브뤼셀을 지옥 같은 곳이 라고 묘사했던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보죠.
네, 미사일을 장착한 미 해군 구축함 듀이함이 어제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미스치프 암초, 중국에서는 메이지아조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의 12해리 안쪽을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의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법상 12해리 안쪽은 한국과의 영해로 인정되는 만큼 이 무장한 미군 함정이 중국의 인공섬 주변해리 12해리 안쪽으로 항해한 것은 미스치프 암초를 중국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한 것, 이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남중국해 주요 해역의 인공섬 주변에 해군 함정을 진출시키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지난 2015년 10월 이후 4차례나 진행했는데요. 최근에는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인 이번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단행된 것이고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네. 자, 한동안 없었던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오랜만에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뭘까요?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남중국해를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매일 작전을 벌이고 있다. 국제법에 따라서 작전을 하고 특정 국가나 수역과는 관계없다면서 이 통상적인 임무 수행임을 밝혔는데요. 일부 언론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각종 현안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의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 해군 함정이 오랜만에 기동한 것으로 봤고요. 또한 대북 제재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등 유관 부처가 일제히 이번 항행의 자유작전에 반발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 군함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난사군도 스프레틀리 제도 해역에 들어왔다고 미 해군 구축함 듀이함의 활동을 포착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어서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이를 빌미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에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국방부의 런고창 대변인은 지역 군사화를 추진하려는 미국의 이 같은 무력화시 행위가 돌발 사건을 초래하기 쉽다고 경고하면서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독단적인 항해를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군의 미사일 호위함 류저우함과 로저우함을 현장에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일부 지역에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화요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약 2,100만 명이 살고 있는 남부 민다나오섬 일대는 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서 아부샤야프와 마우테 같은 크고 작은 무장반군들이 준동하고 있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년여 동안 무장반군 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진압작전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추종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우테와 아부샤야프는 인질 참수와 폭탄 테러 등으로 악명이 높은 이슬람 계열의 무장반군 조직입니다.
네, 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령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반군단체 마우테가 민다나오섬 마라위시를 장악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계엄령을 즉각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이 마우테 조직이 주요 도로를 점령하고 학교와 성당, 교도소 등을 불태웠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건물에는 ISIL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검은 깃발이 내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찰관 한 명이 참수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 과정에서 최소한 치안병력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신자와 성당 관계자 등 10여 명이 현재 인질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마우테라는 반군 조직은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정부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필리핀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 1972년에 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정부 전복 세력에 대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필리핀 전역에 처음으로 계엄령을 발동했었고요. 2009년에는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이 정치 테러로 60명 가까이 숨진 남부 마긴다나오주의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번이 그래서 세 번째 계엄령인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과 남부 민다나오섬 이슬람 무장반군 퇴치 등을 이유로 이미 여러 차례 계엄령 선포를 경고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경험했던 필리핀 국민들에게 이 계엄령 선포는 민감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계엄령은 언제까지 발동됩니까?
헌법에 따라서 60일 동안 이어집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1년 동안 계속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필리핀 야권에서는 마라위시가 반군의 공격을 받았는데 민다나오 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계엄령에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친 두테르테 진영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이 철회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이달 초 하원을 통과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실제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2,30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의회 예산국이 분석했습니다. 의회 예산국 보고서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몬태나주에서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유력 후보가 기자를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또 지난 회계연도에 비자가 만료된 채 미국에 체류한 외국인 수가 60만 명을 넘었다는 국토안보부 발표 내용도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 공화당이 주도한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했고 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217대 213으로 간신히 법안이 통과됐었는데요. 이 법안이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 예산국 CBO가 어제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공화당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2026년까지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2,300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행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건데요. 지난 3월에 나왔던 초안과 비교하면 100만 명 더 적은 겁니다. 당시 CBO는 2026년까지 2,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보험 없는 사람은 늘어날지 몰라도 연방정부 예산 적자는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공화당의 주장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2026년까지 연방정부 적자를 1,190억 달러 줄일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이 앞서 나온 초안보다는 320억 달러가 적은 겁니다. 보험료는 2018년까지 현행 제도보다 20%가 더 늘어나고 또 2019년에도 5% 늘어날 전망이지만 2020년에 접어들면 보험료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보험료 인하 폭은 각 주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의회 예산국 보고서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다려왔는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공화당 법안을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 개혁법을 흔히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데 빗대서 이 공화당 법안을 트럼프 케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척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케어는 미국 건강보험 제도의 암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port makes clear Trump care would be a cancer on the American healthcare system, causing costs to skyrocket.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나 노인들은 보험료를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서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슈머 대표는 또 톰 프라이스 현 보건후생장관이 의회 예산국장을 임명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12호 보고서의 공정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보고서에 대한 공화당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공화당 법안을 주도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오바마 케어 아래서는 미국인들에게 선택권이 없다면서 새 법안을 옹호했습니다. 이 보험료를 낮추고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는 것이 공화당의 목표인데 이번 CBO 보고서가 바로 이를 확인해줬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상원에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상원 통과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특히 하원 법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새로 별도로 쓰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자 이 오바마 케어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뭐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계속해서 좀 갈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강경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새 법안이 오바마 케어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건데요. 반면에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케어 조항 가운데 이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유지하길 바라면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 또 해가 갈수록 올라가는 보험료, 정부 부담 가중 등을 지적하면서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몬태나주에서 하원 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라이언 징키 내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면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것인데요. 선거를 하루 앞두고 소동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여왔던 공화당 후보가 취재기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 소속인 벤 제이컵스 기자는 어제 그렉 지안포르테 후보가 자신을 들어서 던졌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안포르테 후보는 사업가 출신으로 지난해 11월에 몬태나 주지사 선거에 나섰다가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뒤 이번에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네, 자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제이컵스 기자가 공화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대한 이 의회 예산국의 보고서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안포르테 후보의 선거 본부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기록을 들어보면 지안포르테 후보가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말하자 기자가 나중에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데요. 지안포르테 후보가 지긋지긋하다고 화를 내면서 기자에게 나가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기자는 방금 당신이 날 들어 던졌다. 안경이 부러졌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녹음돼 있습니다.
네, 자 후보에게 질문을 하러 갔다가 난데없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이 기자의 주장인데요. 지안포르테 후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기자가 녹음기를 들이밀면서 계속 집요하게 질문했고 먼저 지안포르테 후보의 팔을 잡았다고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지안포르테 후보가 녹음기를 뺏으려 하자 제이콥스 기자가 후보의 팔을 먼저 잡았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바닥에 다 같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폭스뉴스 기자는 지안포르테 후보가 제이콥스 기자의 목을 잡은 뒤 바닥에 쓰러뜨렸고 또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기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요?
네, 현지 치안 당국은 지안포르테 후보에게 경범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제 이 6월 7일까지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벌금 $500 또는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국은 성명에서 기자의 부상 정도가 이 법적으로 중범죄를 적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앞서 지안포르테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던 현지 주요 신문 두 곳이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바로 선거 전날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오늘 선거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이 몬태나주는 조기 선거를 독려하는 주여서 이번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권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미 뭐 투표를 마친 상태로 갑니다.
네.
뭐 3분의 2 이상이 이미 조기 투표를 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몬태나주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포인트 차이로 크게 승리를 거둔 곳인데요. 이번 선거는 공화당 소속인 이 지안포르테 후보 그리고 민주당 후보, 자유당 후보 사이에 이 3파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서 여론조사에서는 이 지안포르테 후보가 한자릿수 격차로 앞섰습니다.
네. 자, 비록 보궐선거입니다만 이번 선거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었죠.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굳히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 등이 이 현지를 찾아서 지안포르테 후보를 지원 유세를 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트럼프 후보에 대한 일종의 신임 투표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몬태나주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만큼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비자가 만료됐지만 미국을 떠나지 않은 외국인이 적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이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회계연도, 그러니까 지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비자가 만료된 채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약 63만여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비자, 노동비자, 관광비자 등이 모두 다 포함이 된 건데요. 이런 비이민비자로 미국을 찾은 전체 방문자 5천만 명 가운데서 1%가 조금 넘는 그런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경우 장기적인 불법 체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가요?
뭐 꼭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이 올해 1월에 조사한 결과에서는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 체류한 이 외국인의 수가 54만 4천여 명으로 2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국토안보부가 비자 만료 외국인의 상황을 조사한 출입국 오버스테이 보고서를 발표한 건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5 회계연도가 끝날 당시에도 이 국토안보부는 약 48만여 명이 비자 만료 외국인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여러 기관과 정보를 상호 참조한 뒤에 지난해 6월에는 35만여 명이라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수치 역시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많이 머무르고 있었을까요?
네, 먼저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나라들 가운데서 보면요. 이들 나라에서 온 방문객 가운데 약 0.6%가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온 여행객이 2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율로 보면 헝가리인이 많았는데요. 제때 출국하지 않은 헝가리인은 2,200여 명으로 전체 헝가리 여행객의 2.2%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비자 면제국이 아닌 나라들의 경우는 어땠나요?
네, 이 비자 면제국 출신보다 불법 체류 사례가 더 많았는데요. 약 2%의 여행객이 이 체류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체류 허용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브라질에서 온 방문객 사례가 전체 200만 명 가운데 3만 7천여 명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베네수엘라, 중국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이 아프리카 나라 부르키나파소의 여행객이 가장 많았는데요. 여행객의 25%가 넘는 1,100여 명이 비자가 만료된 상황에서 이 미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토안보부가 이렇게 비자 만료 외국인을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비자가 만료되고도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숫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미국 방문객의 약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때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01년 국제테러단체인 알카에다의 공격을 받아서 3천여 명이 숨지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당시 비행기 납치범들 가운데 2명이 비자가 이미 만료됐는데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 읽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도 노시장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닐 암스트롱을 환영하는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군요.
네. 이 1969년 7월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후 지구로 무사히 돌아온 닐 암스트롱과 그 일행은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여러 곳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개수나무 아래 토끼가 방아를 찧는다는 달에 실제로 사람이 갔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으니까요. 열광할 만했죠.
예, 이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기선을 잡은 쪽은 소련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나라는 인공위성, 우주왕복선 등의 개발에 온 힘을 기울였는데요. 1957년 10월에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립니다. 스푸트니크 1호라는 것인데요.
네.
또 1961년에는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돌고 무사히 돌아옵니다.
네. 자, 바로 이때 케네디 대통령이 등장해서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 거군요.
네.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5월 25일 의회 연설에서요. 미국이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연설이었죠.
네. 하지만 케네디가 이런 그 선언을 할 당시에만 해도 그것이 실제로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었던 거죠.
예.
네, 미 우주항공국 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폴로 계획이라는 걸 추진하게 됩니다.
네. 닐 암스트롱이 어떻게 해서 이 아폴로 계획에 참여하게 됐나요?
닐 암스트롱은 1930년 미국 중부 지방인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비행기에 관심이 많았고요. 비행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1948년 인디애나주 퍼두 대학교에서 항공기관학을 전공한 후에 곧바로 해군 비행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6.25 때는 한국전쟁에도 참가했었다면서요?
네. 아직 이 전투 비행사 훈련 학생 때인데요. 제트기 조종사로서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암스트롱은 그 뒤에 고속 비행기지에서 무려 900회 이상 시험 비행사로 활약을 했습니다.
예.
이런 그의 화려한 경력과 경험으로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 발탁이 되고요. 아폴로 계획에도 참여를 하게 됐죠.
네. 자, 그렇게 암스트롱은 각종 훈련과 또 사전 우주 여행 등을 거쳐서 드디어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할 아폴로 11호의 사령관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를 탑재한 세턴 O 로켓은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됩니다. 아폴로 11호에는 선장, 즉 사령관 닐 암스트롱, 콜롬비아호라 불리는 사령선의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 또 달 착륙선 이글의 조종사 버즈 월드린이 탔습니다. 발사 당일에 우주기지 근처 고속도로와 바닷가에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요. 텔레비전 중계로 7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를 지켜봤습니다.
예.
아폴로 11호는 발사 3일 후 달의 주위를 도는 궤도에 들어갔습니다. 4일 후에는 다리가 4개 달린 이 원두막처럼 생긴 착륙선 이글이 사령선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네, 이 기록 영화들을 보면요. 이 우주인들이 착륙선의 삼각형 창을 통해서 밖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 착륙을 시도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극도의 긴장 속에 착륙선이 차츰 달 표면을 향해 내려갑니다. 드디어 이글이 달 표면에 내렸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세계 표준 시로 20시 17분이었습니다.
휴스턴, 여기는 고요의 기지, 이글 착륙했음. 조종사 올드리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우주센터에 보고를 하게 되죠. 이 트랜스큘리티 베이스, 고요의 기지는 바로 달의 착륙 지점으로 정해진 곳의 이름이었습니다.
네네.
착륙선이 달에 내렸지만 암스트롱이 바로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네.
암스트롱은 착륙 후에 대략 한 6시간 반 후에 달 표면에 역사적으로 인간의 발자국을 찍습니다. 이것은 세계 표준시로 1969년 7월 21일 02시 56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착륙선에서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암스트롱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 있어서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런 말이었죠.
그렇습니다. 암스트롱은 착륙선의 다리 위에서 내려서 달 표면이 거의 가루 같다고 보고합니다. 암스트롱은 또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달 표면은 걸어 다니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요. 오히려 훈련 받을 때보다도 더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올드린도 달에 내렸습니다. 이들은 사진 촬영도 하고 달 표면 샘플도 모으고 과학기재를 설치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이들은 미국 국기인 성적기도 꽂았습니다. 올드린은 노래를 부르면서 캥가루처럼 뛰어보기도 합니다.
네,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한 2시간 반 동안에 이 달 표면 활동을 마치고 또 각종 샘플을 갖고 착륙선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일단 거기서 한 7시간 정도 잠을 잤다고 하더군요.
네. 우리 같은 사람은 불안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통이 큰 사람은 좀 다른가 봅니다.
네.
이 잠을 잔 뒤에는 이륙을 합니다. 이 상승 로켓 엔진에 불을 붙여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계속해서 그동안의 달의 주위를 돌고 있던 사령선 콜롬비아와 결합을 하고요. 이제 도킹을 하고요. 그리고는 지구로 향합니다.
네. 이 착륙선 이글은 사람들이 이 사령선으로 옮겨 탄 후에 궤도에 그냥 놔뒀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점차 궤도가 낮아지면서 이 달 표면 어딘가에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게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깔때기 같이 생긴 사령선 콜롬비아호는 지구로 향하는데요. 1969년 7월 24일 서경 169도 9분, 북위 13도 19분의 태평양상에 무사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항공모함 호네 대서 날아온 헬리콥터에 의해서 건져 올려졌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직접 항공모함으로 찾아가서 아직 격리시설에 갇혀있는 우주인들을 치하했습니다.
네, 닉슨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이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전해줬는데요. 암스트롱과 그 일행은 수많은 언론, 또 연구소, 단체 등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게 자, 이들은 또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성대한 퍼레이드로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25개국의 초청을 받아서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을 비롯한 각국의 원수들과도 만났습니다. 이 세계 많은 나라는 사상 최초의 달 착륙 기념 우표나 메달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후에 이 암스트롱은 어떻게 생활을 했나요?
닐 암스트롱은 1975년에 나사를 은퇴한 후에요. 대학 교수 또 나사의 여러 가지 사고 조사위원을 역임을 했고요. 기업체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닐 암스트롱은 2012년 8월 25일에 82세를 일기로 사망했는데요. 당시 그 미국에서 닐 암스트롱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러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다죠?
네. 닐 암스트롱 자신은 내가 죽으면 화려한 장례식을 하지 말고 시신을 화장해서 대서양 바다에 뿌려달라고 유언을 했는데요. 그의 유해는 본인의 소망대로 화장된 뒤에 대서양에 뿌려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짝 빛나는 한때가 아니라 매일 쌓아올린 일의 업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남긴 암스트롱인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자취 하나를 남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fish for compliments. fish for compliments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Mike. Listen carefully
Hey, Mike, doesn't this new sweater make me look f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Not at all. You look great in that new sweater. It sounds like you're fishing for compliments.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Hey, Mike, doesn't this new sweater make me look fat? 내가 이 새 스웨터 입으면 뚱뚱해 보이지 않니? 라고 하자 마이크가 What are you talking about? Not at all. You look great in the new sweater. 에이, 무슨 말 하는 거야? 멋있기만 한데. It sounds like you're fishing for compliments. 너 괜히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네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fish for compliment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Mike, doesn't this new sweater make me look f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Not at all. You look great in that new sweater. It sounds like you're fishing for compliments.
Today's expression is fish, F-I-S-H, fish, for, F-O-R, for, compliments, C-O-M-P-L-I-M-E-N-T-S, compliments, fish, for, compliments. A compliment is a good remark about someone or something. So when you are fishing for compliments, it means you are looking for someone to say good things about you. Fish, fish는 보통 낚시질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표현에서는 꾀어내다 라는 의미죠. Compliments, compliments는 칭찬이나 찬사를 말하는 거고요. 결국 fish for compliments는 칭찬을 하게끔 유도하다 라는 뜻인데 때로는 자신을 헐뜯거나 깎아내려가면서까지 남이 칭찬하게 하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제 동생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걸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동생은 은근히 분위기를 유도해내죠. 제가 칭찬을 안 하고는 못 빼기도록 말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마이크가 제게 너 괜히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It sounds like you're fishing for compliments 라는 문장이요. 자, 그럼 오늘의 예문 함께 보시죠. I wasn't fishing for compliments at all 라고 하면 난 칭찬받으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라는 뜻이 됩니다. Here's another example. Look at Tom. Isn't it so funny that he is trying so hard to fish for compliments? 라고 하면, 야, 톰 좀 봐. 그냥 칭찬받으려고 안간 힘쓰는 게 우습지 않니? 라는 뜻이죠. Here is a final example. Richard was fishing for compliments when he was showing off his new outfit. 라고 하면, 리처드는 새 옷차림을 보여주며 칭찬이 듣고 싶었던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Mike, doesn't this new sweater make me look f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Not at all. You look great in that new sweater. It sounds like you're fishing for compliments.
Let's review. When you are fishing for compliments, you are looking for someone to say good things about you. Fish for compliments. Fish for compliments.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미란다 램버트가 부른 The House That Built Me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know they say you can't go home again. I just had to come back one last time. Ma'am, I know you don't know me from Adam.
These handprints on the front steps are mine. Up those stairs in that little back bedroom is where I did my homework and I learned to play guitar. And I bet you didn't know, under that live oak, my favorite dog is buried in the yard. Start healing. Out here it's like I'm someone else. I thought that maybe I could find myself. If I could just come in, I swear I'll leave.
Oh.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5년 5월 25일 오늘 미국의 전설적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가 714번째 홈런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다 홈런 신기록이었습니다. 이날 피츠버그의 포브스 구장에서는 베이브 루스가 소속된 보스턴 브레이브스와 피츠버그 파이리츠 간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기가 한참 열기를 띄어갈 때 타석에 베이브 루스가 들어섰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야구 경력이 20년이 넘는 전설적인 타자로 이전까지 그가 쳐낸 홈런은 711개에 달했습니다. 이날 타석에 들어선 베이브 루스는 3개의 홈런을 더 날리며 총 714개의 홈런을 성공시켜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날 베이브 루스가 세운 기록은 이후 1974년 행크 에런 선수가 715번째 홈런을 성공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미국의 전설적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베이브 루스는 이날의 최다 홈런 기록 달성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베이브 루스는 오늘날까지 20세기 최고의 야구 선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61년 5월 25일 오늘 미국의 제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인간을 달에 보내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I believe that this nation should commit itself of landing a man on the moon and returning him safely to the earth.
이날 케네디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1960년대 말까지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케네디 대통령은 이 계획을 위해 17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쏘아올리자 미국도 서둘러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해 우주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미국 또한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본격적인 미소 우주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우주 경쟁에서 처음에는 소련이 앞서게 됩니다. 1961년 소련의 우주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케네디 대통령 또한 그로부터 20일 후인 1961년 오늘 야심찬 달 착륙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케네디 대통령의 계획은 이후 1969년 7월 미국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딤으로써 마침내 실현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 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